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여덟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만 서른 살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 생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긴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2장에 가서 보니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순식간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포도즙이 되려고 하면 이게 씨를 뿌려야 되고 이게 몇 년 동안 자라서 나무가 돼야 되고 이걸 짜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도가 자라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공간을 초월하고 5년, 10년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엄청나게 말 그대로 퍼펙트한 이 와인이 생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던 그 어려움, 결혼식에 포도즙이 떨어지면 그것은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일로, 잘못하다가는 그 결혼식을 이렇게 열면서 초대했던 신랑 신부가 많은 벌금을 내야 될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포도즙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의 이제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 이런 것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 와인이라고 하는 거,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삶에서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그 요소예요. 특별히 뭘 상징하냐, 포도 아니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할 때, 기쁨이 필요할 때, 지금 결혼식처럼 기쁨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말 기쁨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이 정말 요구가 될 때 찾아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없을 때 가서 예수님께 아뢰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도 영원한 기쁨, 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제자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인간의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성경에 가셔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보시면 글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찬양도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찬양,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공학입니다. 이게 공학은 늘 데이터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이러면은 좀 지도가 좀 보고 싶어요. 전 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가나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신의 본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이 숙박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가나에서 북동쪽으로 한 30km 정도를 걸어가야 가버나움이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며칠 계시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서 지도를 가서 보니까 직선거리로는 한 100km가 되고, 뭐 구불구불면 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150km나 뭐 160km나 이 거리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7개 명절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3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물론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니까 지켜야 되고, 그거 말고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근데 빈손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제단이 있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세 명절이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과 합쳐서 일주일 정도 이제 4월 중순경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명절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50일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에, 오순절에, 그 다음에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33년 반을 사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살까지는 사적인 생활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을 공적인 생활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났냐? 여러분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쯤 태어나냐? 지금 달력으로 10월 중순경에 태어나세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에. 그때가 언제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 Tabernacle은 텐트란 뜻이에요. 텐트. 텐트 안에는 사람이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성경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그게 언제쯤 쳤냐? 장막절에 치셨어요. 장막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에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언제 시작이 됐겠어요, 그러면? 장막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장막절에.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지났어요. 여기 장막절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사이에 얼마 기간이 있어요? 6개월이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반 동안 장막절에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것, 그다음에 부활하신 것 유월절에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이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생애에 유월절, 이 공생애에는 유월절을 몇 번 지키냐? 3번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 여기 지금 나오는 유월절은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지금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우리의 부활절 시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월 초에서 4월 중순경이 매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에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공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맹렬하게 꾸짖은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박사 등 우리가 보통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박사들이 성경을 읽고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서 사람을 얽어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는 철저하게 부셔버렸습니다. 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정죄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100% 지키셨어요. 율법에 뭐라 그래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유월절이 되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시대를 마감하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때가 충만히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제가 어떻게 어제 하다 보니까 미국의 가장 큰 그 침례교 신학교 중에 이제 하나가 남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남침례 신학교에 신약학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그래서 11조를 지금 드려야 되냐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5분짜리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과 거기 부활 나와 있는 그 거의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은 구약시대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그거를 지키면서 율법을 완수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른 데로 빠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만든 거 이거는 다 철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예수님께서 100%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디스트로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러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폐하러 오거나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 모세의 모든 말을 성취하려고 왔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율법의 속박 아래 놓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해 주셔서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가버나움으로 가셔갖고 직선거리는 100km지만 이제 꾸불꾸불 이렇게 이제 하면 150km 정도 이제 걸어서 뭐 하루에 한 20km씩 갔다 그러면 그러면 한 7일, 8일 걸어야 되고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5km 정도 갔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를 걸어서 가버나움에서 쭉 걸어갖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어요. 700m 정도에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상상 모드로 바꾸셔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1년에 3번 이 명절에는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남자들이 다 거기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냐.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20만 30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 옛날 구 예루살렘에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냐. 남자만 대략 200만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그 공간에 200만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면서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올라가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고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우리 이번에 있었던 애국집회 아시잖아요. 가서 이거 잘못하면 압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조그만 도시 지금 200만이 들어오니까 근데도 길 옆에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도 가보세요. 기념품 파는 사람 뭐 음식 먹으라는 사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이 세 번이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렇죠. 음식 먹어야 돼요. 기념품 사야 돼요.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성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북새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거를 한번 이해하시면 이 말씀 이해에 큰 도움이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센터에 딱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아, 그래서 다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도달하니까 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 그 안에서 생기고 있는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14절에서 17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성전에는 유대인들도 가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이방인 개종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런데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차례 한 200만이 모이니까 이렇게 장사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고 또 누구에게 가장 좋은 기회였냐? 제사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서 막 시끄럽게 성전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온단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이방인들도 성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몰려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 돈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외국 돈을. 그리고 외국 돈은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는 모든 남자가 1년에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세를 외국 돈으로 갖고 오면 그 돈으로는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바쳐야 되냐? 유대인들의 돈으로 이제 바꿔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외국 돈은 안 돼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느헤미야 10장 33절에 34절 가서 보면 모든 남자가 성전세를 반세겔씩 바꿔야 됩니다.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반세겔은 무게가 8g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금 한 돈, 두 돈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반지 아이들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금이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니까 8g이라고 하면 두 돈. 여러분 두 돈짜리 반지 아시죠? 돌반지 이렇게 할 때. 두 돈 정도 되는 그것도 금이 아니라 은, 은으로 된 반세계를 하나님의 집에 세금으로 이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냐?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은이니까 금이 아니고. 그 5천 원이나 6천 원을 갖다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돈 바꾼 사람한테 가서 유대 돈으로 바꿔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돈 바꿔주셔 하면 여러분 20초, 30초 하면 돈 바꿔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돈 바꾸는 그 동안에 얼마의 요금을 부과했냐? 2시간 인건비를 부과하는 거예요. 2시간. 요새 같으면 지금 1시간에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미니멈 만 원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 이걸 들고 가면은 2만 원을 내야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200만 사람 가운데 외국 돈 갖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2만 원을 받으면서 돈을 바꿔준 거. 5천 원 헌금 내,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죠. 5천 원 지금 내면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2만 원을 줘야 이거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의 돈으로만 바쳐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번에 올라왔으니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좀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세금도 내고 희생 예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근데 그 희생 예물은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100km, 200km 되는데 거기서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들고 가서 그 성전 앞에 가서 거기서 짐승을 사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 편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짐승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한 5km 정도 옆에 사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서 있냐?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서 있어요. 조사관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조사관이 되냐? 동물 농장에 가서 적어도 18개월 이상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교육을 받은 그런 조사관이 여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를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줘서 정결한 건 바칠 수 있는 거고 정결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라는 게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 지금 희생 예물 드리려고 하면 내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조사관이 오늘 보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내일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그냥 100%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사관이 오케이 한 이거 사지 않고는 짐승 끌고 와서는 그래서 희생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돈 바꾸는데 그렇죠? 네 입에 돈을 더 내야 되고 그거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짐승 하려고 하니까 뭐 밖에서 백, 뭐 만 원, 이만 원 뭐 이렇게 주면 조그만 새끼를 살 수 있으면 10만 원을 불러도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양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지금 성전 안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 앉아갖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말 그대로 인민들의 피를 뽑아 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여러분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을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 겉에 있는 뜰이 있어서 그 뜰까지만 이방인들이 갈 수 있지 그 이후에 그 이상은 들어가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로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저 앞에 성전인데 거긴 못 들어가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데 아, 가서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말 그대로 착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천 원 내면 되는데 거기다가 2만 원을 붙이죠. 그렇죠. 짐승 한 마리 뭐 조그만 양새끼 만 5천 원, 2만 원이면 사는 걸 20만 원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여기 멀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멀리서 열흘, 20일 걸려갖고 지금 성전에 여기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데 누가 나타나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걸 기회로 삼아서 돈을 뽑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그런 일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예수님의 지금 면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짐승들 매매하는 소리, 동전이 오가고 하는 소리, 그렇죠? 막 떠들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냐 그러고, 그렇잖아요. 5천 원 내면 되는데 이거 바꿔주고는 2만 원을 더 달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냐. 이 성전 안에서 말 그대로 종교 서커스가 이루어지고 소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15절에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키가 이렇게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 채찍을 만들어 이렇게 들고 이 사람들 내쫓으실 때 갑자기 거인이 되셨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요. 지금 성전에서 누구를 하던 대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그렇죠. 진노하신 그런 얼굴을 하시고는 이들을 막 쫓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특히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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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된다. 여기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불의를 보시고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시 여러분 진노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불의를 보면 진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불의를 보면 진노하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불의를 보고도 계속 사랑으로 감싸주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를 보시고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얼굴이 진노하시는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면서 내쫓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시고 이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돈 버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 이 교회 때문에 돈 벌어 먹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 아버지 집이라고 한 성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누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다 떠돌아다니고 그렇죠. 외국 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성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시대에 있던 그 성막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다윗이 모든 걸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모든 왕국이 확실하게 정비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텐트처럼 떠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야 이거는 사람이 거하는 데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빛의 형태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딱 성전을 봉헌하는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렇죠? 이게 지금 거하는 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하는 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한 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나타나는 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드리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는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장소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는 뒤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200만 사람들에게 돈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이 백성들에게서 돈을 뽑아내는 극도의 위선을 벌이는 이런 일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그것도 지금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 종교인들을 이렇게 꾸짖고 그 다음에 이들을 내쫓으시는 아주 무서운 모습의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건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되고 백성은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와서 하고 제사장도 그냥 뭐 장사하면 장사하는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이런 상태로 종교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고 바로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은 백성을 부패하는 그런 대로 이끌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중간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이거 드린 다음에 내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이 놀라운 직무를 맡은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커다란 권위를 주셨어요. 또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입어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눠주신 그 같은 영광을 이렇게 차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과 권위를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금으로 된 그 성전 안에 금이 막 해서 번쩍번쩍 빛나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은 오직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때문에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 짓고 이렇게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 이런 것이 무시가 되고 오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자꾸 강조가 되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뭐 사적인 예배도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위대하심,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쫓아내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걸 예수님이 극도로 미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 사람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꾸 강조하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난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소동이 일어나고 돈 바꾸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난잡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려보면, 야,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경건함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일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교회는 내 거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는 내 거라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목사나 거기 집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주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이것을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장소가 돼야 되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나온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한 6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멸시하는 그걸 보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삼켜버렸다 하는 얘기, 뭐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분노를 보이시며 이들을 내쫓으실 때 그 무서움을 보고 예수님이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열심에 삼켜졌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거냐? 시편 69편에 나오는 69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69편은 가서 읽어보시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한 사실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69편은 성경에 많이 인용이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또 목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69편 4절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이 되고 69편 8절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인용이 되고 오늘 읽은 69편 9절은 요한복음 2장 17절 로마서 15장 3절에 인용이 되고 69편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 48절에 69편 22절은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거기서 한 구절을 지금 제자들이 아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메시아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을 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이었냐?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극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나오죠. 사가랴가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란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추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만큼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사가랴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서 돈을 빼먹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목자예요, 목자. 백성을 이끌고, 백성이 양들인데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물을 주고 그렇죠, 꼴을 주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을 잡아먹고 그 양들에게서 돈을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의의를 보여주시고 올바른 걸 보여줘도 이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또 어떤 경우 성전에까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성전에까지 찾아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지옥 자식인데, 그렇죠? 이방인들 구원받겠다고 온 그 사람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위선자라고 하는 말을 듣다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그렇죠, 이 예수님을 집어 삼켰어요. 그 열심을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또 나오느냐. 18절에서 이제 12절에 자, 이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막 성전을 정화하고 막 내쫓고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내쫓으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무슨 표적을 좀 보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대언자가 나타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 그러면 꼭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증표가 뭐냐?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 이 말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냐만 구하는 거예요. 철학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처음 나타날 때부터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너를 보내신 징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표를 줘서 보내잖아요. 막대기를 던져라, 뱀이 된다. 그렇죠? 물을 갖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피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며 유대인들을 형성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뭐만 보여주세요?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는 십자가 사건의 이 표적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걸 사용하냐. 이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저 금덩어리로 치장이 되어 있는 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는, 내가 표적 같은 건 안 보여주겠다. 근데 진짜 의미의 표적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여기 성전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금이 번쩍이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영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46년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세운 거를 어떻게 3일 만에 사람이 혼자서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뭐예요? 육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길 통,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성전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니까 내가 성전의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성전이 파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 자,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이러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 초라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때까지 왔냐? 예수님이 살던 헤롯 대제가 살던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제는 에돔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와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호감을 줘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멋있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 터라랑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여기다 아니 금으로 치장을 해갖고 이걸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그마치 언제 시작을 했냐? 예수님 공생애가 AD 27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 생기기 46년 전이니까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약 20년 아니면 19년 전쯤부터 그 작업을 시작해갖고 46년을 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성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나냐? AD 64년에 끝나요. AD 64년.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D 70년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46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파괴, 사람들이 이걸 파괴하면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이걸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자, 왜 성전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와 같은 어떤 이 표시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상징이 있어요. 1장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죽는 거잖아요. 희생예물로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죽임을 당해요? 폭력에 의한 죽임을 당한다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성전이냐? 유대인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성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 안에 물리적인 저 건물 안에 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희생예물도 다 거기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물리적인 저 성전, 저 건물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가서 읽어보면 유다가 바빌론에서 패망되기 바로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냐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건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건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회 건물이 20만 개가 있다. 그 20만 개가 우리를 구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헐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이 건물 때문에 돈 벌고 살았는데 이 건물을 지금 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없으면 지금까지 돈 벌든 모든 게 다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와서 보니까 그분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분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는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번쩍번쩍 되고 있는 저거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는 거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들의 율법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17절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저 성전 저 건물 말고 진짜 성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게 됐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모든 체계를 없애고 사람들이 이게 존중이 여기는 이런 성전 물리적인 거 없애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백성을 만드는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때요? 그 일을 위해서 몸이 파괴되는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신 우리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열심. 자 열심이 뭐냐? 영어로는 zeal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 zeal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zea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가서 보면 성경에 몇 구절 안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시편 69편 9절, 119편 139절, 이사야 9장 7절 등 구약성경에 몇 차례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열심은 무슨 얘기냐?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어떤 데 생기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람의 사랑이 고도로 나타나게 되면 그럼 어떤 그 일, 어떤 그 상대방을 향해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열정 아니면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6절 조금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게 무슨 얘기야? 악한 것, 불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서 야곱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넘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라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서서 이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열심히 있나 가서 보니까 누가 가장 열심히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열심을 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열심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렇죠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열심을 내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한번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지키냐? 우리 예수님이 열심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배도하는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시편 119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19편 139절.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붕괴가 되고 부패되는 것을 볼 때 이 내 속에 있는 그 열심이 나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개하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말틴 루터예요. 그렇죠? 천주교회가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금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열심이 분출되어 나오게 될 때 온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가 되고 붕괴가 될 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짝을 찾을 때 열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같이 결혼을 해야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열심,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심,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 이런 열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갖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